예, 욥의 고난에 대해서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의 욥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결국은 전부 인과 응보식,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예, 벌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회개하라 라는 게 그 세 친구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수학 공식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흔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죄하는 발언을 했을 때 참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요. 다시 한번 욥 그 틀을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욥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예, 보셔야 됩니다. 그 그림이든가요? 예, 그 그림. 네. 자, 보니까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 지금 1차 변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2차, 중간이가 3차 이렇게 되는데 세 번이나 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1차거든요. 엘리바스, 자, 인과응보로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너를 예, 벌 주셨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 회개하라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자기 의를 예,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또 빌닷도 역시 마찬가지 예, 뭔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까지 쭉 역사를 보거나 전통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고 이런 형벌을 이렇게 이런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욥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 이제 간절하게 그 중보자를 필요로 하면서 하나님께 막 그 호소하는 내용이 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10장의 내용이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10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도대체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라는 이야기 10장 7절에서도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악한 줄 아는 줄, 악하지 않은 줄 아시면서 왜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욥의 그 간절함이 묻어 있는 내용이 10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바스 빌닷에 대해서 욥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하자 이번에는 소발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식과 지혜, 곧 교리를 통하여서 이제 너의 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이만한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라는 그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리주의로 정죄하는 내용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그 그림 지워줘도 좋고요. 이제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욥이 차라리 하나님 손에서 놓여서 평안히 쉬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욥의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거든요.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손에서 좀 놔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그냥 평안히 이대로 죽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이제 평안히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좀 놔주십시오. 라는 그 욥의 애절한 그런 마음이 녹아져 있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제는 주님 품에 있고 싶어요. 이제는 이 육신의 고통에서 좀 놓여주십시오. 놔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손에서 놓여 이 평안히 이 죽음을 맞고 싶다는 이 욥의 절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가만히 있었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네가 뭐 잘했다고 그렇게 말이 많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 비웃으면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깨끗하다 하는구나. 정결하다고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참 말이 많구나 라고 이렇게 지금 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이 욥을 오히려 말 많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그 오묘함을 강조하면서 이 보응의 원리로 욥에게 이제 도전하는 내용인데요. 그 6절에 보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이라. 사실 하나님이 다 들춰내시면 네 죄가 얼마나 많을 것인데 너 잠시 이렇게 잊게 해주신 것만 또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사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들춰내시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할 것인데 그나마 이 정도 한 것을 감사해라 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발이 말한 것이 어쩌면 참 맞는 말인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오묘하심. 하나님이 내 죄를 찾아내시면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먼지 털어서, 옷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니, 우리를 탈탈 털어서 내신다면, 아니,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친구는 그럼 죄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에 네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없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라고 하셨던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다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도망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소발의 말이 맞는 듯 하는데 그것은 자기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이 욥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또 특별히 자 거기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눈 감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시느니라. 우리 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도 다 아시고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그 친구들이 해야 할 말은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고 자기들은 의롭고 욥은 뭔가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다. 어쩌면 이것이 율법주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대해서 말을 할 때, 정죄할 때에 자 나는 그러면 자유로운가? 이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그럼 어떤가? 내 자신을 들춰보고 내게 먼저 적용해야 되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죄가 없는 듯 말하면서 다른 사람 사람을 정죄하는 거, 인과응보식,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주셨어, 그러니 회개해야 돼, 이것이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예, 그게 틀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욥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으니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그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 살펴야 된다라는 식의 말을 6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 광대하신 지식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은 좁은 인과율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그냥 좁디좁은 그런 신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그럼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소발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겨우 인간의 숨은 죄를 찾아내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서냐.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누가 떳떳할 수 있겠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는 편협하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만 그렇게 징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좁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못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소발은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뭐 광대하시다, 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면서 겨우 하나님을, 그 오묘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잡아 가두시는 하나님, 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정죄하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전에 더 크고 오묘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나타내신, 확증하신 분이시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분이 하나님 맞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일일이 찾아내서 벌 주시려고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으로 남아있을 때, 아직 깨끗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나타내셨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6절에서는 아직 죄인이 우리가 경건하지 못했을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가 그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막 둘을 찾고 다니신 분이 아니라 내 죄인 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범죄를 지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자유롭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럼 자유롭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이 욥에 대해서 말하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그러고 보면 자기들도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크고 오묘한 그런 광대한 지혜로 그냥 벌 주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죄를 찾아다니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를 찾는데 500만 동원하는 그런 편협한 하나님으로, 이 소발의 말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까닭 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내 짧은 식견으로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숨겨진 고난의 의미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내신다.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에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의 때를 잘 견디어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시험에 들었거나 저 사람이 지금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 시험의 때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시험의 때를 만날 때에 우리도 기도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험을 만나면 그 빈정대듯이 너 뭔가 잘못했구나 회개해라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시험을 극복하고 더 단단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소발 역시 욥이 회개하여 다시 희망 얻기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아까 보았던 이제 11절에 오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 하나 다 보시는 이라. 그는 13절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회개하라 이 말이죠.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환난을 잊을 뿐만 아니라 17절에서는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게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어쩌면 정말 딱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수학 공식처럼 다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에게는 그의 말처럼 회개가 희망으로 가는 길이 맞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당한 욥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 마무리하겠습니다. 4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엘리바스, 빌다, 소발, 너의 말들, 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말이 옳은 것 같은데 사실은 더욱 욥을 힘들게 할 뿐이다. 위로한다시고 오히려 말한 한 말이 더 힘들게 할 뿐이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묘하시고 넓으신 그 계획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에 대해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 주면서 서로 이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나가는 공동체 그리고 가정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